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인권 상황 역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단체가 평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 북한은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임기 5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바란 북한의 태도로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고 두 나라 협력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금수조치 해제와 관타나모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번 주 서울과 도쿄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연쇄 접촉으로 외교가가 분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나라 외교 차관 회동이 있었고 도쿄에서는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이 열렸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외교 차관 회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의 서울 방문 목적부터 전해주시죠.
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 외교부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매우 강력한 양자 관계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라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남북대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셔먼 차관의 이런 발언에서 이번 서울 방문의 목적이 엿보이는데요. 소니 해킹 사건에서 비롯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였다는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셔먼 차관의 방한이 한국 정부의 뭔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애둘러 말할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뭉뚱그려서 보면 남북 대화 재개나 관계 개선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애둘러 지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는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발언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 정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역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와 상관없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셔먼 차관은 한국을 떠나기 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일부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 간에 틈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 측면의 얘기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똑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대북정책은 똑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셔먼 차관의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7일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퍼트 대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대북 정책 공조는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남북 대화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을 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를 도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 한국, 네, 일본 이 세 나라의 6자 회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에 성김 특별대표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대화의 문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거듭 위반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진지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확고한 태도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번 도쿄 회동이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네, 속도와 관련해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북한을 비롯한 모든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협상과 6자 회담을 보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러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6자 회담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압박을 넣는 것과 핵 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 또는 양면 전략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대화와 압박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황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서울과 도쿄에서 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사회가 정치, 경제적 자유와 인권 보장 분야에서 전 세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자유보고서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제인권단체죠.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8일 2015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보고서는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지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프리덤하우스가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한 나라를 살펴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그래도 북한에서 지난 3, 4년 사이에 아주 미미한 진전이 이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DVD와 테이프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또 북한에서 소규모로 장마당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작은 진전 가운데 하나지만 북한 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풀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영국의 저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201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북한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네, 그리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북한은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최하위권인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7번 실시된 이 조사에서 줄곧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기준은 뭔가요? 이 평가 기준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EIU라고 있는데요.
네.
이 기관은 선거 과정과 정부 기능, 그리고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 자유 등 다섯 개 부문에서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의 평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점수는 세계 평균 5.5점은 물론 아시아 평균 3.65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선거 과정,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당이 선정한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형식인데요.
네.
이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부분에서 각각 0점을 받았습니다. 또 정치 문화는 1.25점, 정치 참여 1.67점, 정부 기능은 2.5점에 그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에서는 8.08점을 기록한 일본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세계 20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8.06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3점으로 144위를 기록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8.11점으로 전 세계 19위로 선정됐고 세계 1위는 9.93점을 기록한 노르웨이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은 또 경제적 자유 분야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네. 기관이 평가한 건가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입니다. 두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7일 발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겨우 1.3점을 기록해 전 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지난 1995년부터 21년 동안 줄곧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헤리티지 재단과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자유 지수는 어떤 평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경제 자유 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의 개입과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두 10개 항목 가운데 기업 활동과 무역, 금융, 노동 등 8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산권과 부패 방지 항목에서만 간신히 각각 5점과 8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재산권과 부패 방지 항목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없다며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며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 경제 자유지수에서 앞으로도 계속 최하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적 자유와 함께 또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역시 여전히 끔찍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죠.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난 29일 2015년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북한편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와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노동과 같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국제기관들이 평가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자유와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발간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접촉 과정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르면 북측은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09년 10월 당시 한국 측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북측 김양근 통일전선 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따르면 그 뒤 같은 해 11월 7일과 14일 개성에서 한국 통일부와 북측 통일전선부 사이에 실무 접촉이 다시 열렸는데요.
네.
이때 북측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옥수수 10만 톤과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1억 달러 상당의 아스팔트, 그리고 여기에다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도 북측의 요청으로 남북 접촉이 있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직후인 2010년 7월 북측의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급 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국정원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방북한 국정원 고위 인사가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자 북측이 당사자 입장에서가 아닌 동족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말하자면 남의 상갓집에 들러 조의를 표하는 수준의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였고 그 같은 애매한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에 북측 인사가 서울을 방문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고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이 전 대통령에 따르면 2010년 12월 5일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북한군 대자 한 명과 상좌 한 명이 통신원 두 명을 대동했었는데요. 양측은 협의 끝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측 인사는 예정보다 하루 더 서울에 머문 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방문했던 북측 인사와 관련해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이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당시 권력 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김정은 측과 군부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은 뭐 더 이상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번 더 있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네.
남북은 평양과 서울에서의 잇따른 접촉이 무산된 뒤 2011년 초에는 뉴욕에서 또 같은 해 5월에는 베이징에서 추가 접촉을 했었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 전 대통령은 기술했습니다. 이 2011년에 있었던 중국 베이징 접촉은 북측이 비밀 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바람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시나무새 함께 듣겠습니다.
황혼이 밤을 불러 달이 떠도 고독에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어둠이 안개처럼 흐르는 밤에 환상의 나를 표해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니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나를 수 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밤이슬 내린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서리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쏘네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서리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쏘네
May that is this ευχαριστώ για αυτό το πρωτοφανές κύμα συμπαράστασης και για την αλληλεγγύη προς τον ελληνικό λαό που έρχεται.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그리스의 신임 총리로 취임한 알렉시스 치프라스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올해 40살로 그리스 현대사에서 최연소 총리가 됐습니다. 급진 좌파 성향인 치프라스 총리는 취임식에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 단추를 푼 파격적인 모습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리스는 치프라스 내각의 출범과 함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1974년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지도력과 좌파적 성향은 학창시절부터 두드러졌는데 고등학생이던 17살 때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학교 점거 농성을 주도했습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할 때도 좌파운동에 몸담았는데 전국대학생연합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학생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건축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곧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32살 때 좌파연합 후보로 아테네 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3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2년 뒤에는 좌파연합의 대표로 선출돼 그리스 역사상 최연소 정당 지도자가 됐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과 체게바라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막내 아들 이름도 체 게바라의 본명을 따서 에르네스토라고 지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최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시리자를 이끌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제금융과 긴축재정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유권자들에게 긴축조치 철폐를 내세우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도 재협상을 벌여 채무액을 절반으로 탕감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국제채권단은 치프라스 내각 출범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 조치를 철폐하는 대신에 채무 재협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내수 진작과 기업 활성화에 투자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부 언론과 유착한 자본가들을 척결하고 부유층의 탈세와 지하경제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로존 여러 나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정책이 실패하고 그리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그 여파가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로존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국내에서는 치프라스 총리의 정치적 야심이 국가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그리스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알렉시스 치프라스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도를 사흘간 방문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네.
첫날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인도 공화국의 낙 열병식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인도 경제인 회의에서 연설도 했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학생과 청년 등 인도의 젊은이들 1,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 발전 등에 관해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인도 그 정상회담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인도 방문에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갔는데요.
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첫날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미국과 인도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간 핵개발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점을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인도의 이제 민간 핵발전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장비도 제공하고 또 연료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였는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 기업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인도와의 이제 민간 핵협정의 길을 열리긴 했지만 협정을 통해서 협력의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에는 이 인도의 국내법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 국내법은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원전을 건설한 업체는 물론이고 장비를 제공한 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출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보험 기금을 이제 따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미국 기업이 진출해서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 기금을 마련했고 그래서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과 인도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성과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었는데 10년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 확대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네.
또 무인기 공동 개발, 또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C-130 수송기 부품의 공동 제작 같은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의 재생 에너지 개발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 40억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둘째 날에 있었던 경제인 회의 기조연설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차관 형태로 4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20억 달러는 잠시 말씀드렸던 인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고요. 10억 달러는 이 농촌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나머지 10억 달러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여러 가지 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과 인도 두 나라 사이에는 무역 장벽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언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무역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제 수치까지 들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양자 무역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인데 이는 미중 무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여전히 너무 많은 이 무역 장벽이 있다면서 양국에서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5,600억 달러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1,200억 달러, 수입이 4,400억 달러로 3,200억 달러 적자였는데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청년들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미국이 인도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민주주의 국가가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또 국제사회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기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두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뭐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미국과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면 모디 총리도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과 인도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에서 크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인도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제 중국의 이웃국으로서 역시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 인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이번에 방문 계획에는 인도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인도에서 좀 더 일정이 길었었죠. 인도의 이 대표적인 건축물인 타지마할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전 국왕의 타계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에서의 일정을 일부 이제 취소를 하고 사우디를 방문했고요. 살만 신임 국왕과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이제 조문 방문에 나선 데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여기겠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관타나모 기지 반환과 금수 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뭐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8일에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과 추진 중인 국교 정상화에 관해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스트로 의장은 이 두 나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의 관타나모 군기지 반환, 또 모든 금수 조치의 해제, 또 그동안의 미국의 이런 제재로 인해서 쿠바인들이 입은 피해에 관한 보상까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회복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이 이렇게 국교 정상화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다른 쿠바 관리들이 밝혔던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강경한 내용이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달 17일에 함께 이제 전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카스트로 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관타나모 기지 반환은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에 언급은 처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음인데 사실은 쿠바가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내용인데요.
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 1903년에 이 쿠바 남동부 관타나모만의 해군기지를 설립을 합니다. 사실 이 관타나모란 이름은 이곳에 있는 이 군 수용소에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을 하면서 또 많이 언급이 됐던 곳이죠.
네.
그런데 쿠바는 1950년대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미국이 관타나모만을 불법 점령하고 있다면서 반환을 요구해왔고
네.
카스트로 의장도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타나모 기지 반환이나 금수조치 해제는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라 뭐 이런 거나 다름없는데 굉장히
그렇죠.
강경한 어조인데 뭐 결국은 카스트로 의장이 그런 조치들이 선행돼야만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뭐 사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네.
이제 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네.
이 국교 정상화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선 이 쿠바가 그동안에 계속 요구해 왔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네.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첫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대사관 개설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쿠바가 그동안에 꾸준히 요구해온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게 카스트로 의장의 발언이었죠.
네, 지난주 실무 협상에서도 뭐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전혀 없었죠.
네네.
하지만 협상에서 예상됐던 대로 양측이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눈에 띄었던 것들은 쿠바가 대사관 개설 전에 미국의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죠. 사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사관 개설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조치.
네.
왜냐하면은 뭐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이 이미
네.
아바나에 있는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그대로 대사관으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사관부터 먼저 열고 양쪽의 대사가 먼저 이제 파견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또 국교 정상화 과정을 더 빠르게 가속화 시켜 나간다 이런 거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과 이제 연결을 하면서
네.
또 이제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양측이 실무 협상에서 쿠바 이민 정책 뭐 또 쿠바 인권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는데 하지만 뭐 양국 정상이 이미 이 50년간의 정책을 뒤로하고
네.
국교 정상화를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꾸준히 진행돼 나가겠죠.
네. 이번엔 러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난을 앓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 국제 신용 평가 회사 중에 한 곳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뭐 줄여서 S&P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네.
지난 26일에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 뭐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하향 네. 조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BBB-에서 BB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B가 하나 빠졌죠.
네.
무슨 의미인고 하니 기존에는 최저 투자 적격 등급에서
네.
이제는 투자 부적격 투기 등급으로 추락한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만큼 러시아의 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본 것이고 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이 투기 네. 등급까지 내려간 거는 지난 2004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부적격이란 얘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경제가 투자하면 안 될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 뭐
네,
이런.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국제신용평가 회사가 S&P 외에 이 무디스, 피치 또 두 곳이 더 이제 권위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세 곳이 비슷하게 이제 등급 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추가 이 나머지 신용평가에서도 추가 강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러시아에서 지난해 자본 유출이 매우 컸는데
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자본 유출이 연간 570억 달러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1,52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신용 등급 회사의 평가는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투자에 적격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들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럼 이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 S&P가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나온 건가요?
이유를 이제 조목조목 달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을 통한 수입이 뭐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통화 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지난 반년 동안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러시아 경제 규모도 위축됐다는 뜻이 되겠죠.
네.
또 국제 유가도 지난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현재 45달러 수준으로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 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국가의 수입이 뭐 크게 줄었다는 얘기고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도요.
네.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지난주에 이 S&P의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하락 조정 이후에는요.
네.
당장 심각한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이미 러시아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됐던 상황이고
네.
이미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그로 인한 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러시아 경제는 최근에 국제금융기관들도 올해 4-5%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네. 러시아 정부는 어떤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러시아 재무부는요. 이번에 S&P가 러시아를 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 러시아가 보유한 국부 펀드나 외환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같은 날 위기 대응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지출을 동결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이번 주 정식 개통이 됐죠?
그렇습니다. 인도양과 접한 미얀마 서부 항구에서 미얀마를 이제 관통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중국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일단 미얀마를 지나가는 송유관의 길이는 771km
네.
굉장히 길죠.
네네.
그리고 미얀마 국경에서 다시 중국 쿤밍까지 가는 게 한 220k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900km가 넘는 그런 송유관인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28일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새 송유관을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외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그만큼 이제 석유 수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운송 비용과 시간도 절감하기 위해서 송유관을 건설을 했는데
네.
그동안 중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이 석유들은 유조선으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 사이의 해협인 이 말라카 해협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해협을 네. 거쳐서 이제 중국 남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굉장히 긴 거리를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죠. 100길로 가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미얀마 송유관이 개통됐기 때문에 이 말라카 해협 저 말레이 반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이 인도양에서 바로 이제 미얀마를 관통해서 중국 쿤밍까지 석유를 보낼 수가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건데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존에 이제 배로 돌아가는 것보다 네. 미얀마에서부터 송유관으로 직통으로 쏘게 되면 원유 수송 시간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석유,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들여오는 모든 석유가 다 이렇게 미얀마를 거쳐서 오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상당량은 유조선으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네.
미얀마 송유관의 연간 원유 수송량은 2,200만 톤인데 중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의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은 뭐 이득을 보는 게 당연한 거고 미얀마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미얀마는요. 송유관이 자국 영토를 지나도록 허용한 대가로 중국에서 연간 원유 200만 톤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송유관 최대 수송량이 2,200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최대 수용량의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죠. 꽤 많은 양입니다.
네네.
또 중국은 지난 3년간 미얀마 송유관 건설에 24억 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서 이 송유관 건설을 계기로 해서 미얀마와의 다른 에너지 협력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저희도 방송에서도 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지만 지난해 말에 미얀마의 천연가스 발전시설 등을 비롯해서 78억 달러의 에너지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중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수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oodbye My Love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문득 말하고 싶었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지 잠시 울리다 끊어지